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에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깔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깔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마음들이 정돈되고 세상에 이끌린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말씀으로 끌어당겨주셔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귀한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살갑게 반응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에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매우 열심을 내었지만 참된 경건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했지만 진정한 금식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경건을 그들은 이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오늘 보면 5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한 범죄와 특별히 그 범죄의 근본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전반부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인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단지 그들의 죄를 까발리기 위함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결국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제 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그들의 탄식,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의 부족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질문에 답하도록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해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는 역대하 15장 2절 말씀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1절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이 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셨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를 구원해 주셨고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든지 또한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죄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죄는 어떤 죄였는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였다라고 하면 그 죄를 벌써 고백했겠죠. 그런데 이 죄는 그 사람에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뎌졌다 그 말이죠. 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칼이 무뎌져서 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 죄의식이 점점 흐려지게 되어서 자기 주위에 자기 삶에 죄가 널려 있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런 경향을 드러내게 되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 인식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죄가 고백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알았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겠고 죄인데 죄가 아닌 줄로 알고 그냥 살아갔던 그 어떤 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토설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인생도 자신의 죄를 다 간파하고 그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무지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는 자백하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해 또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날카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죄를 가리거나 감추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라고 나열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관계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그때 내가 마음이 좀 그랬다, 좀 화가 났다, 좀 격앙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깨어진 관계 회복의 첩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죄를 떠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면 다시 그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죄를 죄라고 시인했다면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베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항상 자기에게 속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러니 적당하게 즐긴 다음 어떤 시점에 죄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면서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는 없으면서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상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또다시 습관적으로 계속 자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라는 통일 찬송과 가사가 있죠. 이 찬송은 회개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요 찬송이지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받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이웃에게 범하는 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 손, 죄악에 더러워진 손가락, 거짓으로 가득한 입술, 악독을 내는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죄악에 물든 인류를 묘사할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피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의 시대보다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폭력과 살인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처럼 폭력과 살인은 이 시대가 자아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 사회인지를 보여줍니다. 남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전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요즘에 수년 전부터 검찰 문제가 왜 이슈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졌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사야 서의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상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증가하는 바대로 폭력과 부정은 사회 구조와 뼈대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안에, 인간사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라시죠. 그게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율법 준수의 모습만이 아닌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율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의 종교생활은 어땠는가? 종교의식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열심을 내었지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막 모여듭니다. 때로는 부러워 보일 정도로 옆에 있는 교회들 확 모여들어요. 뭐 그것을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는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이사선자는 4절에서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라는 표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는다. 이런 표현들은 갑자기 생겨난 표현이 아니고 구약에 기초한 표현입니다. 욥기 15장 35절에도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죄들이 40장부터 55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죽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죽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기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요. 역동감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거슬려 하는 마음이 없어요. 되는 대로 봐주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두면 항상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때문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뜻이 항상 그 마음에 충만해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는 우리와 화해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그들이 생산한 것들은 독사의 알과 같고 거미줄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알은 죄의 결과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짠다라는 이 말은 음모를 꾸미거나 죄를 은폐하는 습관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거미가 있는 곳에 거미줄이 항상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알을 먹는 자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처럼 죄의 열매를 공유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독사의 알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도 없고 깨뜨리면 그 안에서 독사가 나오기 때문에 밟을 수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사와 독사의 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사와 독사의 알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들이 물론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죄는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발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사상은 악의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악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대의 삶의 특징적인 행동과 그대의 방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학 사상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치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사상이 가득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고 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적은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독사의 알과 거미줄에 비유되는 처참한 죄의 결과 때문에 서로 죽이고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가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재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손, 발은 뭘 가리킵니까? 내면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여호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55장을 살펴봤지만 회개가 뭐냐?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꾀, 도모, 생각,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눈물, 콧물 좀 흘리고 그때 막 많이 울었다. 근데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겉으로는 회개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사상,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계획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리키죠.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이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평강의 길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구하러 오시는 평탄한 대로 이사야 40장에 나타나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그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굽은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종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걷지 못하는 사람은 평강 대신에 파괴와 분열만 맛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쭉 언급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언급한 죄에 논리적 결론으로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정의가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몇 가지 실수와 잘못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의와 공의는 구원의 대체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자, 그런데 그대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의만 아니라 14절, 15절에 언급된 바대로 진리와 정직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 제가 두 가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항상 사용했죠. 미시파트, 제다카.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어 그 자체로 사용을 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1장부터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기대하시는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돼요. 그런데 40장부터 55장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장부터는 이 단어가 다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의로운 행위라는 의미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에서 공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시 5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행위 이 두 개가 56장부터 66장에 통합되어서 나타납니다. 함께 섞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된 것, 섞여 있는 것의 절정이 59장이에요. 그래서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구원적인 의미로도 나타나지만 14절에는 행위적인 의미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 공의라는 의미로도 나타나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사야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해 가는가? 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과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위를 왜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의롭게 행동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가 역사하면 반드시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실제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공적 선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공공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유학 갔다가 돌아옵니다. 제가 2015년도 안식 올 때 미국의 그랜드레피즈에 갔었습니다. 안상희 교수님이 소개해서 김은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칼빈 신학교도 돌아보고 하는 그리고 조엘비키 목사님 교회 네덜란드 헤리티지 처치 거기에도 가고 했는데 그 김은득 목사님이 공공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튤립 컨퍼런스 때 강의를 할 때 제 앞서 강의한 분이 남아공에서 공공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조직신학사였습니다. 왜 공공신학을 그처럼 강조할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공공신학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실제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9절의 공의,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의, 개역개정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바로 이 9절의 공의와 의가 11절에 공의와 구원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6장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하여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서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의는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가리키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의와 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의와 구원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면 공의가 멀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가 진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곳에는 항상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한 다스림을 거부하는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리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어둠 캄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이게 이사야에서의 많이 나타납니다. 2장 5절, 5장 20절, 30절, 42장 6절, 16절 뭐 등등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사야 9장 2절이나 49장 6절 그리고 60장 1절, 3절에서는 이 빛이 메시아를 증가하는 은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라. 빛이 임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에 필요하지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막강산일 때는 정말 그 작은 호롱불 하나도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했지만 어둠이고 캄캄한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 인간의 본성의 상태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맹인과 눈 없는 자는 어둠과 같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때로 개안 수술을 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이 없는 것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게 만듭니까? 그래서 눈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네온사인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낮이나 밤이나 그 사람에게는 어둠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도덕적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계명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계몽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시대가 과연 계명한 사회냐? 어떤 부분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1811년 12월 27일 날 진화론의 주창자 다윈이 22세 때 스승 헨슬로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측량선, 비글호라고 하는 측량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측량선을 타고 2년 동안 뭐 북아메리카 대서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양 등등을 다 항해를 하게 되는데 살아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보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만류했는데 다윈이 나는 가겠다라고 해서 그 배를 탄 것이 진화론을 주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동식물의 지질을, 동식물과 지질을 관찰하게 되면서 다윈은 생물 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험 정신은 매우 높이 살만하지만 그러나 그가 주창한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과 이성은 더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상위 고등 생물이 출현하려면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일에 어떤 마음의 가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서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신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창하면서 자신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걸 가리켜 반역이라고 그래요. 1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거짓과 불의와 악을 맞서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똑똑하다는 사람으로부터 무지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교계 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런 영적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범죄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9절 이하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9절 이하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과 영적인 어둠을 탄식하는 기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마다 항상 의로운 종들이 자기 문제보다는 공동체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11절 말씀대로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그랬는데 이사야 38장 14절에 히스기야도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모임이 어려워져서 새벽 기도를 일반 교회들이 거의 다 중단했죠. 하는 때도 있지만. 근데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뭐 자고 싶죠, 때로. 푹 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이 시간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어쨌든 때로는 뭐 증언 부원하는 때도 있지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에는 너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죠. 그죠? 다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는 3인칭 복수가 나타나다가 9절부터는 왠지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타나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율법의 기초에서 분명히 죄를 지적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정죄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만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하여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이것을 교훈하지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원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불의 심판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갔죠?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알았던 거죠. 이런 요나의 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셨죠. 죽여달라 그래놓고 햇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호박눈 굴로 얼굴을 가려주니까 그걸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호박농구를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요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절 이하에서 의인의 간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자신을 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교독한 예레미야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런 고백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그 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가깝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어디로부터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나의 내면 세계 안에서부터 배태된 것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는 이처럼 자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백성들 스스로는 회복할 힘과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패와 부족, 그들의 아픔과 좌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매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개입하심으로 일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리하여 회복과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죄악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만 기도는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생명과 권능 그리고 위로와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비방하고 판단만 하는 참소자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답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후자가 많은 교회는 제대로 교회답게 설 수 없는 교회죠. 후자에 속한 사람이 있어도 전자에 속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히 서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상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공적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상해진지를 드러내어 증가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적 실상을 알게 하시고 이 상황과 이 형편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실천 등 원리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죄를 비난하기만 하고 아무도 그 상태를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시선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시선으로 옮겨가서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저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그러짐이 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부의 두랩돈을 주께서 받으신 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헌상의 문제는 전 생애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서 되도록 예배하고 헌상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언약의 자손으로 들어왔지만 외적인 성결에 은혜를 입긴 했지만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세되신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쇠가고 마음까지 어그러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림을 겪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타개하며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또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